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넋놓고 있는 시간, 이 쓸모없을 것 같은 시간이 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죠. 이 시간 동안 뇌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푼다고 합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도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삶의 정리와 정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 여러분의 일상 한켠에도 마련해 놓으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 우리 내면의 파릇한 감성을 돋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문학의 세계를 함께 거닐어 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한때 우리도 문학 소녀, 문학 청년이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소설책 한 권, 시 한 편 읽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잠든 문학 본능을 흔들어 깨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분도 확실히 깨워드리는데 일조하실 것 같은데요.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일어나세요. 예, 네. 문학 본능 일어나십시오.
네, 확 깨워드리네요.
깨워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책 두세 권 정도 이렇게 꼭 가슴에 안고 다니면서 감성이 풍부한 문학 소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야. 야, 우리 그 한 감성하시는 정미 씨는 네. 어떠셨어요?
아, 지금도 이제 창밖을 쳐다보니까 눈물이 또르르 흐를 것 같은. 저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여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유난히 네. 예쁘게 하고 오셨군요.
이런 칭찬 듣는데도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알겠어요. 예. 봄 탓이네요. 자, 오늘 함께할 책, 우리의 문학 본능을 일깨워줄 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런던 대학교 근대 영문학 로드 노스클리프 명예교수인 존 서덜랜드의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최근 그래픽 소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학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책입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이론과 비평이 아닌 이야기하듯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자인 존 서덜랜드를 모시려고 했으나 대신해서 네.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이 책을 직접 번역하신 분이십니다. 영문학자 이강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강선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반겨주셔서. 네.
그 런던이 아니라 파리에서 지금 방금 도착하신 것 같아요. 멋진 베레모 쓰고 오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런던은 아직 춥거든요.
아, 그리고 파리는 좀 더 빠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오늘 두 네. 시간 동안 재미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시라고요? 정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든지 말씀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요? 아유,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방송을 쭉 들으셨는데 이렇게 직접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사실은 오면서 굉장히 떨었습니다. 네. 네, 바깥에 봄 키우려고 나뭇가지들이 떠는 게 아니고 제가 더 많이 떠는 거예요. 사실 예,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해서 선전 예. 많이 합니다.
아.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도 선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교수님, 오늘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문학으로 함께 훔쳐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로서 토요 이문학 콘서트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강선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강선 교수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교수님은요,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 주부로 사셨네요, 교수님. 마흔 중반에. 모교에서 와. 번역학 석사학위와 미국 작가 토니 모리슨 연구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 영문학과 번역을 강의하시면서 핀투 여행기, 새들백, 그리고 아메 나라에서 온 편지, 사랑의 백가지 이름 등을 번역하셨고요. 네. 이명이라는 필명이 있으세요. 이 필명으로 몸이 아프다고 삶도 아픈 건 아니야 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문학 치유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재도 계속 공부 중이십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그 결혼 후 주부로 살다가 40대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번역가자 교수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아마 아 멋지세요 이 말씀이 아닐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전업주부라든가 마흔 중반 또 한 쉰이면은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포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2의 삶을 사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흔 정도의 번역을 시작하는데 초보니까 어디 가나 번역을 맡기는 곳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제가 세속해 있던 번역 에이전시에서 담당 직원이 저를 보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번역을 한 건 해가지고 오세요.
경력을 요구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 번역 에이전시가 번역을 시작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어폐가 있긴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게 괜찮았을 텐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아,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정식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번역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아.
네. 그때가 마흔 중반이었죠. 마흔여섯이니까.
가족들이 네. 좀 협조적이셨나 봐요. 그랬죠. 반응은 어땠어요?
그건 좀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아, 네. 깊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지만 그걸 극복하시고.
네.
네 번역대학원에 가셔서.
네. 그래서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오.
심지어는 교수님들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
근데 여태껏 놀다 들어왔으니까 공부는 제일 어리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도 해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이 한참 지나다가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박사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네.
논문을 쓰려면 엄청난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이 문학 이게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네.
굉장히 늦게 깨달은 거죠. 공부도 늦게 시작했지만 깨달은 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번쩍번쩍 했던 것들이 줄곧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 네. 우리 이강성 교수님 정말 그 열정과 에너지를 이 두 시간 동안 고스란히 좀 저희들과 애청자 여러분께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만날 책이 존 서덜랜드의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입니다. 우선 뭐 개론적인 얘기부터 해보자면은요. 교수님께서는 막 이렇게 번쩍하고 왔네요. 그 문학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문학이고 삶이라고 생각해요. 네, 작가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문학이죠. 그래서 작가들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네.
사회가 그리고 이 생각이
네.
그리고 이 배경이 어떻게 나에게 와닿나 이거를 이야기로 만들어낸 게 곧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학이고 삶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교수님께서 그 번역하신 책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어떤 점에서 이 문학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준다고 보시는지 먼저 남정미 씨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책 보다가 보면
네.
좀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는 건데 설마 내 인생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인간 군상들 있잖아요.
네네.
아, 이런
사람들도
일이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잖아요.
책 속에서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어나지 않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해주는 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저도 이강성 교수님이랑 같은 의견이에요.
네.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문학 속에서는. 그리고 책을 덮으면 나는 또 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네. 소위 안전하게.
안전하게.
맞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학은 내가 가보지 못한 어떤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미지로도 할 수 있는 여행 티켓 같은 거라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하게 돼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개인의 삶은 한정되어 있죠. 아무리 활동 영역이 넓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이 장소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네.
하지만 문학은요, 지금 여기뿐 아니라 저 먼 나라, 저 아득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희망, 생각, 이걸 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지금 남정민 씨 이야기도 듣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들으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분들의 작품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작품을 들으면서도 제가 전혀 몰랐던 분야를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주로 서양 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동양 철학에 관해서는 그저 평상시 알고 있는 정도 아주 얕았었어요. 그런데 명리 운명을 읽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아 역시 우리와 맞닿는구나. 그렇지만 이게 내가 모르던 세상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문학이 우리가 가지 못했던 것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세계를 확확 넓어준다고 할까요? 그게 바로 저는 풍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뭐 이 정도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그 토요일 문화 콘서트가 아닌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자부심이 막 생겼어요. 감사드리고요. 그 책에서 문학의 출발점으로 나오는 것이 그 신화입니다.
네.
2주 전에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에서도 신화가 뭐 나왔었는데요. 문학의 관점에서 신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2주 전에 인문학의 뿌리를 듣다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트로이 전쟁이니 오디세이아니 페넬로페니 익숙한 시제들이 연달아 나오니까 귀가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건 괜찮았는데 파리스에 관한 학생들의 해석이 좀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도 하는구나.
예쁜 여자를 차지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신화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신화는 그 당시는 쓰기보다는 말하는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결국 글자 이전의 사회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니까 신화는 우리 본성 인간 존재 일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심리적 형태 패턴을 만듭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은 우리 모두는 무의미에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를 찾는 건데 신화는 바로 그거를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있어요. 결국 줄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화에는 진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거나 설명하기도 전에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폴리페모스라는 외눈박이 거인에게 잡혀 동굴에 갇히죠. 근데 이 폴리페모스 괴물은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인은 배가 고프면 동굴에 갇힌 포로들 중 한 명을 먹거든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 술을 주어서 취하게 한 다음에 거인의 눈을 찔러 멀게 하고 도망치지요.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진실이 뭘까요? 거인의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밖에 없는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신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의 알갱이를 포함하고 있어서 살아남고 있는 거죠. 아주 오랜 아득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긍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화는 이야기이고 진실을 갖고 있어서 문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우리 지금 신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영국 영문학에서 대표적인 서사시로 나오는 그 베어울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건국 신화의 베어타이거, 그러니까 곰과 호랭이가
맞아요, 맞아요.
동굴에서 막 쑥하고 마늘 먹으면서 사람 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곰과 늑대, 베어울프가 영문학의 대표적인 서사시로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거라 조금 낯선데 얘네들 소개 좀 해주세요. 베어울프는 뭘까요? 네.
곰, 늑대.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예, 예. 베어울프는요, 영국 고대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의 이름이고 또 시 제목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시가 굉장히 깁니다. 3182행이나 돼요. 가장 긴 영시라고 해요.
3182행이요.
2행?
네. 네. 근데 3182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건 곧 이 시 전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온전히 남아있는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죠. 근데 이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베어울프라는 용사가 덴마크 왕 후로드가르트 궁전에 찾아와서 왕궁에 출몰한 식인 괴물 그랜데를 없앤다는 내용이에요. 참으로 장엄한 내용인데 사실은 작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네. 게다가 이 베어울프는 영어는 영어입니다. 근데 영어는 영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고대 영어로 쓰인 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어울프는 아직 왕권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부족국가 시대 이야기예요. 네. 게다가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아, 왕이란 외세를 물리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네. 게다가 베어울프가 용사잖아요. 네. 이 용사는 힘이 센 사람이죠. 게다가 지혜까지 뛰어나야 합니다. 결국 왕이란 힘도 세고 지혜도 뛰어나야 한다는 왕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곰, 늑대. 뭔가 좀 통하지 않습니까?
곰은 힘이 센 부분.
늑대는 지혜롭다.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베어울프를 보면은 베어울프가 괴로만족 용사예요. 네. 영국인들이 자신의 기원들을 어디서 찾는지 이것도 보여줍니다.
네. 뭐 3,000행이 넘는 서사시가 있군요. 그 저자인 존 서덜랜드는 서사시는 강대국 중에서도 강대국만 가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 이 말 들으면 좀 유감일 나라들이 상당히 많겠죠. 네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에도 서사시가 있는데 동명왕편이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덜랜드가 정의한 서사시의 개념을 보니까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궁금했다가 책을 읽으면서 풀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사시의 개념은 발흥기, 재건기의 민족이나 국가의 웅대한 정신을 신이나 영웅을 중심으로 하여 읊은 시예요. 네. 달리 말해 어느 나라건 서사시가 있을 수 있는데 서덜랜드는 뭐라고 하느냐. 작은 나라들을 점점 삼켜 언젠가 위대한 제국이 될 나라의 연대기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 서덜랜드가 예를 든 서사시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나온 시들입니다. 네. 결국 서덜랜드가 말하는 건 위대한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위대한 문명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왜 강대국 중 강대국만 서사시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데에서 좀 고개가 끄덕여지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네. 짐작이 갑니다. 그 문학의 출발점인 신화와 서사시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만나봤는데요. 자, 퀴즈를 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정미 씨.
네. 다음에서 말하는 문학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서 쓴 픽션, 즉 허구의 문학인데요. 우리말로 이것은 작은 이야기를 뜻하고요. 영어로는 노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탈리아어 노벨라, 즉 새로운 것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 이것을 구성하는 3요소죠. 저희 방송에 나왔던 김숨, 김탁한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 문학 장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수필, 2번 논문, 3번 소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강성 교수님의 신청곡이에요. 도니 오스몬디의 Any Dream Will Do 함께 드릴게요. 토요일 문학 콘서트 영문학자이자 번역가 이강성 교수의 안내로 존 서덜랜드의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퀴즈 다시 한번 주세요, 정미 씨.
네. 이것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서 쓴 픽션, 즉 허구의 문학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것은 작은 이야기를 뜻하는데요. 인물, 사건, 배경의 3대 요소를 가진 이 문학 장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수필, 2번 논문, 3번 소설.
네, 1번 수필, 2번 논문, 3번 소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의견들을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뭐 인문학 콘서트 덕분에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등등의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의견들을 제가 빠짐없이 읽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에코리브르에서 나온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영문학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섹스피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맞아요. 네,
그에 앞서서 중세의 영문학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 제프리 초서라고 하는데요. 우선 초서는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초서는 영시의 아버지라고들 하죠. 원래 초서란 성은 쇼쉐르, 구두장이란 뜻이에요.
네.
초서 집안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건너온 가문인데 초서의 아버지는 포도주 무역상이었습니다.
네.
초서는 교육을 상당히 잘 받았던 모양이에요. 성인이 되었을 때 언어를 몇 개나 읽고 유창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서는 젊은 시절 몸을 갈망해서 군인이 되었는데
네.
포로로 잡혀 몸값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어요.
아.
그런데요. 결혼을 했는데 사생활이 그렇게 점잖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런.
외설적인 글들을 자주 썼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말이죠. 초소풍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생겨났어요.
어떤 풍인지 알겠네요. 초소풍.
네. 네. 삶을 최대한 즐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네.
게다가 이 사람은 왕의 종자 역할을 하면서 연금을 받기도 하고 런던의 항구 세관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후에는 궁중의 청해도 잃고 후원자도 친구들 다 잃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지적이고 모험심이 강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그러면서도 삶을 즐기는 사람
아.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예술가들,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네. 초서라 그래서 초서. 무슨 책, 처음 나온 책 이런 걸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 초서.
네.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아, 쇼쉐르에서 나온 얘기군요. 네.
프랑스 네.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나요? 구두장이. 네. 자, 영문학에 있어서 그 초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역사의 답이 있습니다.
네.
1066년 이전의 영국과 이후의 영국은 다르죠. 1066년에 노르망대 공작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합니다. 이후로 영국의 많은 것이 달라지죠. 12층이 이전의 앵글로색슨족에서 노르망대 귀족들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은 화폐제도, 계급제도, 법체제를 바꿉니다. 게다가 12층이 모두 불어를 사용하다 보니 아. 공식 언어도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면서 근대적인 나라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윌리엄 이후 귀족들은 불어와 라틴어로 작품을 썼고 서민들은 영어를 사용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서왕 이야기,
네.
엑스칼리버 유명하죠?
네네.
근데 이게 영국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영국 이야기가 윌리엄 이전 앵글로 색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불어로 쓴 작품입니다. 영문학 하면 영어로서의 영문학이죠.
네.
그런데 이 초소 시대에 비로소 영어로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문학을 쓰는 언어로 만든 거예요.
네.
달리 말해서 영국에서의 문학은 초소가 시작한 겁니다.
네.
결국 영국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14세기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소의 작품에서입니다.
네.
오늘날의 영어가 된 중세 영어로 쓰기 시작한 작품이 초소의 캔터베리 테일즈죠. 그래서 초소가 영시의 아버지,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그 삶을 최대한 즐겼던 초소풍의 초소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네요. 그 영시의 아버지, 영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소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아, 자, 그렇다면은 초소를 영문학의 아버지로 만든 작품인 캔터베리 이야기 가운데에서 일부를 잠깐 낭독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아, 이강선 교수님께서 직접 번역하신 건데요. 이강선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가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When April with its showers sweet with fruit.
4월이 감미로운 빗줄기로.
The drought march has pierced onto root.
메마른 3월을 뿌리까지 파고들고.
And bathed each vein with a liquor that has power.
줄기마다 적셔 생명을.
To generate therein and sire the flower.
일깨워 꽃이 될 것들이 생겨나는 때.
When Jephthah also has, with his sweet breath,
서풍 또한 달콤한 숨결을 불어내,
quickened again in every holt and ass,
숨마다 황야마다 더 빨리,
the tender shoots and burrs and the young thorn,
줄기에서 부드러운 싹과 눈이 튀어나도록 재촉하고,
into the ram, One half his course has run.
이른 태양은 수디앙 성좌로 가는 행로를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And many little birds make melody.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조그만 새들이 여기저기서
They sleep through all the night with open eye.
서로를 찾으며 지저귀는 때
So nature pricks them onto lamp and rage.
그렇게 자연은 새들을 자극해 수선스럽게 한다.
Then the folk long to go on the pilgrimage.
그때 사람들이 순례를 갈망한다.
너무 좋아요. 그 이맘때의 계절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예. 봄이 꼬물꼬물 시작하는 그런 느낌? 네.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을 이강선 교수님과 남정미 씨의 멋진 낭독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아유, 좋네요, 정말. 네, 네, 네. 예, 방금 고맙습니다. 낭독한 그 부분은 캔터베리 이야기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이 캔터베리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네. 서막 프롤로그인데요. 저희 캔터베리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1387년 4월 29명의 인물이 런던 템즈강 주변 타바드 여인숙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토머스 베켓트가 순교한 캔터베리로 순례를 떠나려고 해요. 이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은 것이 바로 캔터베리 데일즈인데요. 네. 성직자, 기사, 수녀원장, 방앗간 주인, 서생, 소환리, 면제부를 파는 사람, 요리사, 상인과 향사, 의사 등 여러 사회계층에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인물이 다양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야기도 각각 다르죠.
네.
그런데요, 이 중에 제일 부자일 듯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여자입니다.
네.
그것도 다섯 번이나 결혼한 바스의 여인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스의 여장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 결혼, 오늘날에도 힘들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결혼에 관한 한 그리고 남녀 관계에 관한 한 베테랑이겠죠.
네, 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떠오르네요.
이겼네요, 엘리자베스 네. 테일러가.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여인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당대 사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과 닮아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원래 기획한 이야기는 116개였을 테지만 유감스럽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24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색스피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그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4월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색스피어 400주기가 되는 해로 전 세계적으로 글을 기리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색스피어 이야기는 좀 줄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영국 소설의 원형으로 꼽히는 작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인데요. 그 전에는 영국에서 소설이라고 불릴 만한 작품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우리말로 소설은 작은 이야기죠. 영어로는 픽션이에요.
네.
픽션이란 무엇인가? 픽션이란 만들어낸 이야기, 허구라는 뜻이에요. 또 노블이라고도 하죠.
네.
노블은 이탈리아로 노벨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것이란 뜻이에요.
네.
결국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가 나타났던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원형이란 정확히 말하면 소설은 아니지만 소설로 분류할 만한 여지를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이야기인데 철로역정은 어떤 소설이냐 하면 가치관, 예를 들면 전도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네. 이런 가치관이 의인화되어 나와 있는 일종의 의외로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기독교도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초소의 캔터버리 테일즈도 순례여행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네.
결국 보면은 철로역정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소설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네. 예, 철로역정 하면 뭐 성서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그런 책으로 아마 네. 기억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중세를 거쳐서 영국 문학이 무르익은 16세기, 17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강선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셰익스피어를 낳은 영국의 연극.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스터리 플레이는 신비한 연극인가? 함께 들어보시죠.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이 있죠.
네.
셰익스피어는 연극이 왕성하던 시내에 태어나 그 연극으로 영국을 빛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극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오늘날 연극은 극장 안에서 전문 배우들이 연기하는 일로 흔히 고급 문화로 여겨집니다.
네.
그러나 사실 연극은 길거리에서 탄생했어요.
음흠.
서민들이 만들어낸 장르인 것이죠.
네.
사실 모든 문학 장르가 이름 없는 민중, 서민에게서 출발합니다. 신화는 서민들의 이름에 우러나랬고 서사시를 입에서 입으로 옮기던 사람들 또한 이름 없는 의무수윤들이었죠. 또 이를 즐기던 사람들 또한 보통 사람이었고요. 비록 이걸 집대성의 적은이는 달랐을지라도 그렇단 거죠. 연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누구나 기독교를 믿는 시대였어요. 헨리 8세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일을 의무화한 이래 네. 사람들은 일요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서민들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라틴어로 쉬어 있었고 강독 또한 라틴어로 행해졌던 것이죠.
16세기예요?
네, 16세기요.
그렇군요.
네.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로 예배가 진행되니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서민들은 라틴어는커녕 나란 말인 영어도 읽을 줄 몰랐어요. 15세기 초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30%, 16세기에는 약 60%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네.
인쇄술이 발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책값은 몹시 비쌌습니다. 따라서 사제들은 이런 군중들이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의 내용 일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절에는 대중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자유롭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몸짓으로 보여주었는데 이런 행위가 점차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축일에 성경 이야기 전부를 극으로 상연했어요. 그랬는데 이때 무대가 어디였느냐. 오늘날과는 다르죠. 이때 무대는 마차 혹은 수레였습니다.
네.
이 마차는 길드가 제공했는데 길드란 모두 아시죠? 초기의 노동조합입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길드에 소속되어 협의를 내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길드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속공으로도 몫으로도 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여해진 길드는 공동체에 자기네 가진 시민의 의무를 했던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연극 공연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길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들 직업에 알맞은 성경 일화를 택해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직업에 알맞은 성경 일화는 뭐냐. 예를 들어 못 만드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는 이야기를 공연했고 선원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공연했어요.
네.
따라서 길드 직업에 따라 연극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아하.
이 연극을 미스터리 플레이, 직업극이라고 부릅니다.
네.
미스터리는 신비인데 왜 미스터리 플레이냐고요?
네.
이 미스터리는 오늘날 미스터리가 아니라
아하.
프랑스 단어 메티엘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 네.
메티엘은 사업이나 직업을 뜻한 거였어요.
음흠.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연했다는 의미에서 미스터리 플레이가 되었던 겁니다. 또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 길드가 행한 무대 공연 전부를 보고 나면 성경 이야기 전부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사이클극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런데요. 이 직업극은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시 거리에서 걷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네. 성경 내용을 쉽게 풀어주잖아요. 어쩌면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서서 그 연극을 구경했습니다.
네.
게다가 거의 20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거리에서 이런 직업극이 펼쳐졌는데 셰익스피어도 아마 어린 시절에 스트랩포드에서 직업극을 보고 즐겼고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미스터리 플레이가 어떻게 해서 변한 오늘날의 연극이 되었느냐. 후에 귀족의 후원을 받는 전문극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전문극단이 생겨나면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마당에서 연극을 하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보는 형식인데 이런 형식이 더욱 발전해 극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는 저 유명한 로즈 글로브 극장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 영국의 연극이 우리나라의 꼭 마당금 놀이를 떠올리게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강선 교수님의 강연으로 미스터리 플레이, 그 직업극에 대한 말씀, 그것은 연극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조선시대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책을 읽어주던 전기수가 있었는데,
네네네.
영국에서는 또 이렇게 직업극, 미스터리 네. 플레이가 있었네요. 이 직업극의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영국의 연극도 발달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전문극단이 생겨나고요. 귀족들이 극단을 후원하게 돼요.
네.
뭐 사실은 당대 복잡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배우들은 떠돌이니까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귀족들의 세력으로 들어갑니다. 귀족들의 휘하로 들어가고 귀족들은 연극 공연하고 돈도 벌고 세력도 알리고 결국 이 배우와 귀족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건데요.
네.
이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로즈니 글로브냐는 극장이에요.
네네.
게다가 이 극장에는 서민이나 귀족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날 무대는 바로 이 극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어진 겁니다. 이 극장은 약 1,500명 정도로 수용할 정도다고 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요, 교수님.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꼽아봐라. 그러면 특히 많은 여학생들이 오만과 편견,
아.
폭풍이 온다? 제이네요. 이런 맞아요. 책들 선택을 하죠. 정미 씨는 네.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아,
저는 네. 오만과 편견이랑 폭풍의 언덕, 저는 이제 제인 오스틴 얘기를 할 건데.
네.
이 사람의 글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
왜 그래?
여자들 네. 소설이라 그래서 되게 소녀를 위해서 네. 여자들의 어떤 그런 사랑, 로맨틱 뭐 이런 어떤 남자를 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보면 군인도 사랑하게 되고 막 이런 약간 좀 로맨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책을 시작할 땐 그렇게 감성이 풍부한 성격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 최근에 돈 화폐에 제인 오스틴이 뭐 몇 달러의 주인공으로 넣는다 뺀다 하면서
네, 네, 네,
그때
네.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제인 오스틴을 한번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오만과 편견을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 되게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고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한창 그 감수성 예민할 때 머릿속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역할극도 해보고 남자 주인공이랑 결혼도 좀
해보고
끝내는 결혼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랬던
맞아.
생각이 나네요.
네.
그 19세기죠. 그 제인 오스틴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나는 작은 상아 조각에 아주 섬세한 붓으로 작업한다.
아.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이 상아 조각이 얼마나 클까요?
상아 조각.
상아 조각.
아.
네.
아주 작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아주 작습니다. 5cm입니다.
네.
5cm면 손가락 한 마디?
그러네요.
네, 그 정도죠. 그런데 오스틴은 여기에다 세상을 그려냅니다. 상아 5cm 상아 조각에 세상을 그려낸다라는 건 참 세밀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5cm 상아 조각의 세상을 그려낸 사람,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될까요? 과감한 뭔가일까요?
아니죠.
사업가일까요?
아닙니다.
여행가일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늘 집안에만 있는 아주 끈기 있는
예.
이런 여인은 어떨까요?
아... 맞아요. 여자들의 이야기.
네. 제인 오스틴은 자신과 자신의 소설 세계를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하 조각처럼 제한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뤘지요. 게다가 오스틴의 소설, 아까 정미 씨가 이야기했지만 네. 오스틴의 소설, 이 여섯 권의 소재는 한결같습니다. 누가 여주인공하고 결혼하나. 네. 네. 게다가 오스틴의 소설은 여성, 게다가 중간 계급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야기는 거의 고향 마을 햄프셔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소설이 전쟁과 평화하고 같을 수가 없죠.
네, 네. 네.
그 제인 오스틴의 소설 그 응답하라 얼마 전에 했었던 맞아요, 그 시리즈 지금. 어남택이잖아요. 어차피 남편은 택이 이러면서 남편 고르는 거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아 근데 오스틴 제인 오스틴 그 오스틴 본인은 정작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대요.
맞아요, 예.
교수님.
그죠.
네. 근데 오스틴은 소설 속에서 노처녀들을 제일 불쌍하게 여겼어요.
본인을 투영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오스틴은 41살까지
그때 네.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죽었고 결혼을 안 한 상태였어요.
아.
오늘날 41살은 별로 노처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긴 하지만 이게 네. 19세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만약에 오스틴이 결혼을 했더라면
네.
당연히 우리는 오늘날 그 좋은 소설들을 못 읽습니다.
네. 오만과 편견은 네,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참 그 소설가의 불행이자 저희들의 행복인가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 키우다 보면 쓸 시간이 없었겠죠. 그렇죠.
네. 아, 예. 그 제인 오스틴이 작은 세계를 소설화했다면 보다 사회적인 문제, 큰 시대의 흐름을 작품에 담은 사람이 바로 찰스 디킨스라고 할 수 있겠죠. 찰스 디킨스 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들 크리스마스 캐럴도 있고요.
네. 네. 크리스마스 캐럴도 있고 위대한 유산도 있고 또 두 도시 이야기도 있고 올리브 트위스트, 데이비드 카퍼필 등등등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한다라기보다도 올리브 트위스트가 가장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올리브 트위스트는요. 네. 당시 사회상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올리브 트위스트는 어린아기 때 빈민원에 버려집니다.
네.
나중에는 런던에 나가 소매치기 일당하고 더불어 살다가 진짜 신분을 알게 된다 이 얘기인데요.
네.
이 소설에는 당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소매치기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사익스인데요. 이 사익스가 낸시를 목 졸라 죽이는 모습도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묘사가 얼마나 생생했는지 당시 디킨즈의 낭독을 듣던 여인들이 기절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런 소설들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커다란 변혁을 일으킨 건 틀림없는데 게다가 기업가들을 부유하게 만든 건 틀림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노동자층은 그야말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본가들이 기업가들이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탐욕스럽게 추구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4-5살짜리 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하거나 석탄차를 끓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모를, 그런 사회상을 올리버 트위스트가 밝혀주었다는 거죠.
네, 네.
올리버 트위스트가 이렇게 사회상을 그린 소설이라면 두도스 이야기는 시대상을 그린 소설입니다.
네.
프랑스 혁명 당시를 그린 소설인데요.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오가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혁명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의가 교묘하게 짜여져 있는 참으로 장대한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디킨즈를 사회상과 시대적인 흐름을 작품에 담아낸 작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소설을 통해서 산업화의 폐해를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시대 비판 정신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작가가 바로 지금 말씀을 주신 찰스 디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신화부터 19세기의 디킨스까지 영국 문화사를 움직인 위대한 작품과 또 작가들 만나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서 쓴 허구의 문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소설이었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미 씨,
네.
우리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진짜 콘서트 하죠.
예.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새해 봄을 맞아서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3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상수동에 위치한 배짱이 홀에서 특별 공개 방송 낭독 콘서트 윤동주 편을 준비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시인을 꿈꿨던 청년 윤동주. 우리들 가슴에 별처럼 박힌 주옥과도 같은 그의 시를 시인 김사인, 영화 동주의 여배우 최희서의 낭독과 가수 김현성, 랩밴드 박강수의 라이브 공연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낭독 콘서트 윤동주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 인문학 콘서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혹시 시간 있으세요? 데이트 신청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강선 교수님의 추천곡이에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듣고 2부에서 이강선 교수의 안내로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계속해서 흥미롭고 깊이 있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